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 훈련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됩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북 확장 억제를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이 전원회의를 열고 농업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은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미국과 한국이 오는 13일부터 자유의 방패 연합훈련 실시한다는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한 미군 당국의 관련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Freedom Shield is designed to strengthen defense and response capabilities of the alliance.
아이작 테일러 주한 미군 사령부 공보실장 말인데요. 지난 3일 서울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 연합훈련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북한의 공세적 위협, 최근 늘어난 전쟁과 분쟁들로부터의 교훈 등이 반영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맞춤형 연습을 실시해서 동맹의 대응 능력을 한층 더 강화할 것이다. 이런 요지로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군과 한국군은 이번 훈련에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과거 독수리 훈련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실시하는 등 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윤 기자가 먼저 이번 훈련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미국과 한국 당국은 이번 훈련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 방위 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는 연합군의 능력과 의지를 상징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두 나라 당국은 또 독수리 훈련 수준으로 확대된 대규모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을 집중 시행함으로써 연합 작전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것,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그동안에 보면요, 독수리 훈련은 미국의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미북 정상회담 등 이 북한 핵 문제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축소 실시됐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원상 회복했고요. 동시에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핵 위협에 맞서서 미한 동맹의 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억제력을 과시하고 동시에 북한에 경고를 보낸다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번 훈련에 대해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번 훈련에 미군의 첨단 전략 자산이 대거 동원되고요. 또 과거 독수리 훈련 이상의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황을 보면은 북한과 미국, 한국의 강대강 무력 시위가 계속되면서 한반도에서의 위기와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이번 훈련의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일정은 또 어떤지, 11일 동안이나 하니까 상당히 이제 긴 기간인데, 최 기자가 좀 이 부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미국과 한국이 이제 13일부터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영어로 이제 프리덤 실드라고 하는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13일부터 11일간 계속 실시됩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휴식 시간 없이 계속되는데요. 과거에는 주말에는 훈련을 좀 쉬곤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 없이 13일부터 23일까지 전쟁 상황을 가정을 해서 계속 실시되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고요. 군사훈련은 지금 아이작 테일러 주한미군 공보실장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은 군사훈련은 사실 항상 새로운 정세 상황 변화에 이제 대비해서 실시하는데요. 이번에도 북한의 핵 미사일 도발 이런 위협에 맞서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거기에 곁들여서 북한의 이제 국지적인 재래식 도발, 또 지금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총 20여 개의 훈련을 실시한다고 하는데요. 그
네.
중에서 이제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쌍용 상륙 훈련을 실시하는데요. 과거에는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상륙 훈련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한뭐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이것을 확대를 해서 차단급 규모로 이제 확대 실시라고요. 과거 쌍용 상륙 훈련을 보면은 이제 한국 해병대 또 미군 해병대 또 해군 또 전투기 등이 동원해서 포항 일대에서 그 훈련을 실시했는데요. 이번에도 아마 상당히 큰 규모로 상륙 훈련이 실시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관측이 많고요. 또 다른 하나는 특수전 훈련입니다. 영어로 이제 티크나이프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이 훈련은 벌써 2월 초에 시작이 돼서 현재 진행 중이고요. 여기서는 여러 가지 특수전 훈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에 자주 나오는 참수작전 같은 훈련도 하고,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이 특수전 항공기가 있습니다. AC-130J라고 그런 항공기인데요. 이 항공기는 원래 수송기인데, 이 수송기를 개조해서 기관포, 곡사포, 미사일, 이런 최첨단 무기, 정밀 유도 무기, 이런 것을 잔뜩 실어서 굉장히 엄청난 화력을 가진 특수전 항공기인데요. 이것이 사상 최초로 지금 한반도에 배치돼서 지금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한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상당히 한미 간 훈련이 확대되고 강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앞서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담화를 통해서 미한연합훈련 계획을 강하게 비난하면서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자, 이제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 훈련을 이제 하니까 북한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이 반응이 어떨까요?
예, 이 말씀하신 김여정 부부장의 그 담화는 지난달에 이틀 연속해서 나왔습니다. 2월 19일에 그리고 또 바로 다음 날인 2월 20일에도 담화가 나왔는데요. 이 담화를 통해서 원론적 수준에서는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임을 이미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2월 19일에 담화를 보면 김여정 부부장은 위임에 따라 경고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위임에 따라 경고한다는 것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뜻이라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적의 행동 건건 사사를 주시할 것이고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우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바로 그 다음 날 이런 그 입장 표현이 좀 모자랐는지. 또다시 담화를 발표해서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미국의 그 전략 자산 한반도 전개에 맞서서 군사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 미국과 한국의 연합군사 훈련이 상당히 확대된 그리고 또 내용이나 그 규모 면에서 강화된 그런 형태로 진행된다고 하면 북한의 대응 역시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상당히 강하게 나올 것이다라는 그런 지적들이 있는데요. 이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북한이 언명한 군사적 도발 또는 대응을 보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여기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포함되고 또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찰 위성 발사가 있을 수 있고요. 또이 남한과의 접경 지역에 방사포를 발사하는 방안도 있고요. 또 핵실험, 추가적인 핵실험도 여전히 북한의 선택으로 남아 있다는 그런 관측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잠수함 23일 부산항에 입항을 하고 또 이런 사실이 공개가 됐는데, 이 미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이죠.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이런 잠수함과는 뭐가 좀 특이한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북한에 대한 어떤 경고성 의미가 있는 것인지, 최 기자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그 원자력 잠수함이죠. 그 스프링필드 잠수함이 23일 날 이제 부산에 입항을 했는데요. 이 스프링필드 잠수함은 그 6,000톤급 잠수함이고요. 로스앤젤레스급 공격형 잠수함입니다. 그리고 그 태평양을 담당하는 미국의 그 칠함대 소속이고요. 특히 이 잠수함에는 그 사정거리가 한 3,000km나 되는 토마호크 미사일은 이제 수십 발 장착해 있는 상당히 그 가공할 만한 그 전략 무기인데요.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러고 말씀하셨는데 잠수함 그 자체보다 이 사실을 그 공개한 것이 그 눈에 띄는 겁니다. 이 같은 전략 잠수함 또 군사 작전 이런 것은 사실을 그동안 그잘 공개를 안 하죠. 되게 하더라도 조용히 그 입항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과거 관례였는데 지금 그 한미 연합 훈련도 공개하고 또 특수전 훈련 티크나이프 훈련도 그 공개라고 또 요번에 그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했을 때그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일종의 우리가 이것을 그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을 했다 이런 것을 알렸는데요. 역시 이런 것은 그 북한에 대해서 북한이 지난해 워낙 많은 그 미사일 도발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방위 공약을 지키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또 이것을 사실상의 행동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하는 공개적인 그 대북 경고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들이 한반도 근처에서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훈련을 앞두고 그 계획을 한 것인지 아니면 본래 예정이 되어 있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것들이 다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것일까요?
사실 그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들이 그 한반도 상공에서 감시 활동을 벌이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다. 이렇게 그 당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특히나 연합 군사 훈련을 앞두고 있고 미국과 한국이 또 북한이 계속해서 이 군사 훈련과 관련한 대응 방안들을 위협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최첨단 정찰기들이 그 동향을 감시하는 활동에 나서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당연한 일이고 또 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등 동향이 구체적으로 파악된 때문인 것인지 여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움직임들은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상시적인 그런 활동이고 특히나 이런 군사 훈련을 앞두고는 북한의 동향 감시를 위해서 더더욱 그 자주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자, 잠깐 얘기를 좀 다른 쪽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미국 하원에서는 한국전쟁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미국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법안이 재발의 됐습니다. 이번에는 뭐 과거에도 이뭐 안에서는 뭐 역시 그 마찬가지였겠지만 이번에 어떤 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 하원에서 이제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자 하는 종전선언, 또 미북 평화협정, 또 미북 연락사무소 설치 등을 촉구하는 이제 그 법안이 재발이 됐는데요. 이것은 그 미국 민주당의 그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 등이 그 주도를 하는 거고요. 일부 그 공화당 의원 앤드 빅스 의원도 참여를 해서 이것에 그 서명한 의원이 총 19명이 참여를 해서 한 건데요. 이것이 그 재발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온 게 아니라 다시 이제 그 나왔다 그런 얘기인데요. 처음에는 그 2021년 5월에 이제 처음 발의를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상당히 그 언론의 주목을 받았는데 이것이 그 민주당 안에서 민주당 주류의 호응이 없고 또 공화당도 이것을 그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라서 의회에서 그 외교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만 있다가 이것이 그 자동 폐기될 그런 상황에 몰렸는데요. 그래서 이 같은 의안을 발의한 그 브래드 셔먼 의원이 다시 한번 이 법안을 그 죽이지 말고 다시 한번 계속 추진해 보자. 이런 뜻에서 이제 재발의를 하게 된 건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그 2021년하고는 상황이 굉장히 그 많이 바뀌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예.
북한이 그야말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미사일을 거의 70발 가깝게 지금 뭐 쏘았고 ICBM만 8번을 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아, 이것이 그 언론의 눈길은 받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그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에서도 반대가 많아서 그렇게 이것이 올해도 잘 추진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관측통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이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무력 시위가 이어지면서 참 불안합니다. 이게 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낄 건데 혹시 양측 사이에 뭐 이런 가운데서도 대화를 위한 어떤 움직임이 있는 건가요?
예, 뭐 물밑 접촉이 있는지 여부를 알 수는 없겠지만 사실 아무런 대화를 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은 북한 측과 언제든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형식적인 그 수준일 뿐이고요. 무게가 실린 것은 아니라는 그런 평가가 많습니다. 북한 역시 대화 의사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히려 김여정 당 부부장은 최근 담화에서 미국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 제안에 대해서 헛소리라며 일축했습니다.
네.
시사 대담 프로그램 뉴스 포커스. 지난 일주일간 발생한 주요 뉴스를 폭넓고 깊이 있는 분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과 월요일 아침 방송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 국방부가 지난달 28일 미국과 한국이 대북 확장 억제를 계속 강화할 필요성에 동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We will, as you highlighted, we did conduct a successful discussion in regards to various approaches on the alliance.
라이더 대변인은 최근 워싱턴에서 실시된 미국과 한국의 확장 억제 운영 연습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에 대응해서 양측이 확장 억제를 계속 강화해야 되겠다는 그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다,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국과 한국이 확장 억제를 계속 강화한다는 것인데 그 의미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 확장 억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북한의 핵 위협이나 또는 그 실제로 그 핵을 사용할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기에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 확장 억제를 계속 강화한다는 것은 이런 위협 그리고 그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도 계속해서 수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그 미국이 확장 억제와 관련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 그리고 또 한반도 내 전략 자산 배치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것이 이제 주요 그 확장 억제의 수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내 일각에서는 이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거나 또는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바로 이런 때문에 미국은 확장 억제를 계속 확대하는 방식으로 미국에 대한 방위 공약의 신뢰도를 높이고 또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일각의 한국 내 일각의 불안정한 그런 불안한 목소리들을
예.
잠재우고 방위 공약을 좀 더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제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일깨워주는 그런 것인 것 같은데요. 그럼 한국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 공동 기획, 공동 실행. 또는 전술 핵 재배치를 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 수준까지 강화가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의 그 핵 미사일 위협이 지난해 상당히 그 심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
한국 정부는 그 미국에 대해서 상당히 그 강력한 그 확장 억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적인 예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1월에 언급한 것이 그 지금 말씀하신 핵 공동기획, 공동관리,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 수준 이 정도의 그 굉장히 강력한 그 실질적인 내용이 있는 확장 억제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아마 공개적 비공개적으로 이제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미국도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데는 이미 동의했습니다.
네.
작년 11월에 그 워싱턴에서 그 한미 그 안보 협의회가 열려서 여러 가지 그 합의를 했고 또 이 후속 조치로 그 연합 훈련 이런 것도 진행 중이고 전술 배치도 그 전략 무기 이런 거 배치도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미국이 그 한국에 원하는 그 수준 확장 억제 수준까지 그 해줄 수 있겠느냐 심리적으로 완전히 그 한국이 믿을 수 있는 그 신뢰를 줄 수 있느냐 이런 것이 이제 문제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한미 간에 지금 여러 가지 그 핵협의 그 억제 협의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것이 지금 한미 간의 그 안보 협의회처럼 간헐적으로 만나거나 1년에 한 번 정도 만나서 북한 핵 위협을 논의하는 그런 수준인데 이런 것을 좀 격상을 해서 상설위원회, 상설협의체를 만들어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이 있을 적에 즉각 양측의 정책적 차원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전술 재배치입니다. 전술핵 재배치 문제인데요. 과거에는 그 미국이 전술핵 배치 이것은 그 군사적으로 별 좋은 게 아니다 이런 그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최근에 워싱턴 기류를 보면 전술핵 배치는 아니더라도 전술핵 재배치에 필요한 사전 준비 예를 들어서 전술핵 무기를 한국에 갖다 놓을 경우에 이것을 무슨 뭐 창고나 어디에 군 막사에 둘 수는 없으니까 이것을
예.
어디에 어떻게 우리가 두는지 이런 사전 논의를 해보자 이런 수준까지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그 한미 간의 협의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미국이 한국의 이 같은 의구심 이런 것을 어떻게 충족시킬지 상당히 그 주목되는 그런 내용이다.
네.
예, 관련해서 좀 첨언을 하자면요. 사실
예.
한국 내에서 핵무장론 또는 전술핵,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이런 주장은 그 핵으로서 핵을 억제한다는 그런 의미도 없지 않겠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북한에 대해서 한국의 핵무장 또는 핵 재배치 또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상당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그런 말하자면 그 분석과도 좀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것들이 한국 내에서 바로 이런 의도를 갖고 북한에 대한 경고성 의미로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미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한국에 대한 방어 공약입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이 존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의 상호 방위 조약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직면해서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든 여기에 대해서 한국 방위에 나선다고 하는 것은 사실 그 과거에도 변함없는 일이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맥락에서 미국은 전술핵 재배치라든지 또 핵무장론 한국 내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고 있는 중에 요즘 또 미국 일각에서는 아시아판 핵기획 그룹과 비슷한 협의체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뭐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또 그것이 과연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런 주장은 사실 미국 내 보수 성향 싱크탱크의 전문가가 최근에 제기를 했지만 그 핵심은 이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아시아의 미국의 동맹국 한국과 일본이 함께 연대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예.
미국이 유럽 국가들과 그 나토라는 안보기구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응하는 것처럼 아시아에서도 중국의 위협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서 미국이 한국, 일본 등과 연대해서 어떤 핵기획 그룹이든 그것이 이름이 어떻든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협의체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인데요.
네.
현재로서는 개인적인 주장에 불과한 상황이고요. 소수의 목소리에 불과합니다. 한국이나 일본 등 그 미국 동맹국들의 입장에서도 이 최대 교육국의 하나인 중국에 맞서기 위한 핵협력 기구를 결성하는 것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연합 연습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 한반도에서 위기가 참 고조되는 그런 상황인데 특히 지금 이제 3월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이달의 위기 상황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지 않을까 뭐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3월 13일부터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그 실시되고 그런데 2월에 벌써 이제 한미 간의 그 연합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공중훈련 또 해상훈련 이런 걸 실시했는데 아시겠지만 당시 그 북한이 ICBM이죠. 그 화성 15형을 발사하고 또 초대형 방사포 두 발을 발사하고 또 순항미사일도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김여정 부부장이 담화를 내서 그 한미훈련 이런 것을 하면 전례 없는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기 때문에 이번 훈련에도 북한이 2월처럼 ICBM 또 방사포 미사일 이런 것을 쏘게 되면 3월에도 상당히 그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북한 내부 소식 좀 살펴보겠습니다. 북한 노동당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26일부터 평양에서 나흘간 열렸는데요. 여기서 농업 문제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식량난이 심각하다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건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최근 들어서 더 지금 문제가 심화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전원회의가 두 달 만에 또다시 열린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농업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전원회의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북한의 당 정치국은 이 개최와 관련해서 농업 발전에서의 근본적인 변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전환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공개리에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이제 생산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의미니까 그만큼 식량 부족 현상을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북한은 사실 지난 2021년 그 당 전원회의에서도 그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발전 전략을 채택한 적이 있고요. 그 핵심 내용은 식량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이 문제에 북한이 매달렸는데도 불구하고 식량난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들이 지배적입니다.
네.
특히 한국의 통일부는요. 최근 브리핑에서 이 북한 내 일부 지역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등 식량난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발표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예. 북한 언론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 회의에서 알곡고지를 점령하자 이렇게 그 목표를 제시한 것 외에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그냥 뭐 발표를 안 한 걸까요? 아니면 그 좀 애로가 있었던 걸까요?
네, 이것이 상당히 이제 뭐 그 주목되는 대목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나흘간 농업 문제를 주제로 그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예.
지금 북한 노동신문 같은데 발표된 걸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김정은 위원장이 알곡 고지를 점령을 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쌀이든 강냉이 옥수수를 많이 생산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것을 많이 생산하느냐, 증산하느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도는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도 왜 이런 건가 이렇게 좀 궁금증이 있는데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역시 그 북한이 그 구체적인 가용 자원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 그 주민들이 한 해 그냥 그런 대로 그 식량을 먹고 살려면은 한 해에 대개 한 곡물이 한 550만 톤 정도 필요한데 작년에 수확된 것이 450만 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만 톤이 부족하니까요.
예.
이것을 그 수급을 그 맞추려면은 수십만 톤 해서 한 100만 톤 정도를 외부에서 그 수입을 하든가 뭐 얻어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든 뭐 국제사회든 이것을 얻어와야 되는데 아마 그 수입하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갈 텐데 이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게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제 비료 문제입니다. 증산을 하려면은 무엇보다 비료가 필요한데 북한이 그 한 해 필요한 비료가 한 58만 톤 정도입니다. 그런데 생산해야 될 실제로 나오는 비료 생산량이 한 10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게 잡아도 한 20, 30만 톤의 비료를 어디서 수입을 하거나 얻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건 역시 그 상당히 돈이 필요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북한이 그 돈이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그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지 못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외부에서는 보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건지는 상당히 그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한국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에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유엔 식량계획 WFP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후에 뭐 어떤 진전 소식이 있습니까?
그 유엔 세계 식량계획 측은요. 권영세 한국 통일부 장관의 그 발언이죠. 북한이
예.
식량 지원을 요청했다는 발언을 부인했습니다. 북한이 지원을 요청한 바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유엔은 그 북한이 항상 매년 식량 부족 국가인 것으로 그렇게 공식적으로 분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요. 관련해서 여건이 되는 대로 북한 측과 협력해서 지원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북한 인권 문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59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안보리 의제로 다루자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의미가 어떤 겁니까?
예, 이게 안보리 절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절차에 따르면요, 지난 3년간 특정 의제에 관한 공식 회의가 한 번도 열리지 않으면은 이 의제는 안보리 논의 대상에서 삭제되게 됩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는 지난 3년간 비공개 회의로만 열렸을 뿐 공식 회의는 한 번도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삭제되게 돼 있는데요. 다만 안보리 이사국 중에 어느 한 나라라도 이 삭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은 그 다음 해에도 이 의제가 안보리 논의 대상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 미국과 알바니아 그 두 안보리 이사국이 다른 나라들 한국을 포함한 59개국과 함께 북한 인권 문제를 안보리 의제로 남겨두도록 요청하는 내용의 공동서한을 안보리 의장국에 제출했고요.
네.
이에 따라서 안보리 그 절차에 따라서 올해도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의제로 다뤄지게 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최근 워싱턴에서는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설립 10주년을 맞아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마이클 커비 전 UN 북한인권조사위원장 말 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And therefore, in breaking through the barrier of indifference that tends to come with
커비 전 위원장은 국제 문제에 흔히 따라오는 무관심의 장벽을 돌파하는 데 있어 우리는 안보와 인권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공동체들은 물론 국제사회와 다시 관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이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에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권고를 했는데요. 자, 이 책임 추궁 부분에서 그 후에 좀 어떤 진전이 있었습니까?
진전이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UN 그 북한인권조사위원회, 영어로 COI라고 하는 것에
예.
이것이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북한인권 문제의 그 의미를 가졌는데요. 첫째는 그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보고서를 만든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살았다가 탈출한 탈북자 이런 분들을 여러 번 인터뷰를 해서 북한 인권의 그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기술하는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돌렸고요. 그리고 북한의 인권 사항이 워낙 열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북한 인권을 그 침해하는 이런 사람들을 책임을 추궁을 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형사재판소나 이런 쪽에다가 회부를 해서 책임을 묻자 이런 그 주장을 해서 당시에 큰 그 여론의 관심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그 뒤로 이것에 대해서 그 별다른 그 진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책임자 추궁을 하려면은 UN의 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요. 짐작하신 대로 중국, 러시아 등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내고 그 같은 주장을 한 것까지는 진전이 있었는데 그 뒤로 이 문제에 대해서 별다른 진전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오늘은 미국과 한국이 오는 13일부터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에 돌입한다는 소식과 양국이 대북 확장 억제를 계속 강화하기로 했다는 소식 그리고 북한에서 전원회의가 열린 소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매달 첫 주의 여행시 시간에는 미국의 역사 속에 최초라는 기록을 남긴 미국인 여성을 소개하는 최초의 여성으로 꾸며드리는데요. 미국이 탄생한 후 지금까지 미국 사회 각 분야에서 유리천장을 깨고 미국 역사에서 첫 번째 여성이 된 여성 선구자들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매년 초 미국은 전년도 극장가에서 개봉한 영화를 대상으로 수십 개의 다양한 시상식을 열고 수상작 후보 명단들을 공개하죠. 이 중 가장 굵직하고 저명한 영화상으로 골든글러브 시상식과 오스카상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특히 이달 12일에 95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열리는데 후보작과 배우 등이 공개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행시 최초의 여성에서는요. 두 영화 시상식에서 최초의 여성이 된 미국 영화계에 획을 그었던 두 명의 여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전 세계 영화 산업을 이끌어가는 미국의 할리우드가 최고의 영화 감독으로 인정한 첫 번째 여성 캐슬린 비글로 감독을 소개해드리고요. 또 여성 최초로 골든글로브상의 평생 공로상인 세실 B. 드밀상을 받은 주디 갈란드 소개합니다. 이번 주도 도성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도성민입니다.
네. 자, 다음 주말이네요. 오스카상 시상식이 열리잖아요.
네.
네. 일단 이 상부터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진행자께서 방금 오스카상이라고 하셨는데요. 네. 정식 명칭이 영화 예술과학 아카데미상입니다. 네. 국제적 권위 최고 영화상이고, 아카데미상,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시상식의 수상자들 모두 영화인으로서의 최고 영예를 얻는 동시에 트로피를 하나씩 갖게 되는데, 이 트로피의 이름이 오스카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오스카 시상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왜 그랬을까? 한 여자 도서관 사서가요. 트로피가 우리 삼촌 오스카 닮았네? 라고 했던 것을 기자가 듣고 신문에 칼럼을 썼던 게 시초라는 설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네.
정확한 유래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매년 시상식에서 몇 개 부문을 뽑나요?
예. 뭐 최고 영화에 주어지는 작품상 있고요. 최고 감독에게 주어지는 감독상 있죠.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뭐 이렇게 해서 23개 부문이 있고 특별상까지 포함해서 약 30개 부문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자, 올해로 95회를 맞는 아카데미 시상식에 앞서서 후보 명단이 나왔잖아요.
네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올해 후보 명단에서 여행 씨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우주연상 후보율은 미셀 여 씨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국 사람들한테는 양자경 이름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레이시아 출신의 여배우고요.
네.
지난해 흥행을 거뒀던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라는 제목의 영화 여주인공입니다.
네.
미셀 여 씨가 만약에 오스카상을 거머쥔다면 아시아계 최초의 또 아카데미상 여우주연상 수상자가 됩니다.
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인공도 오스카 최초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캐슬린 비글로, 또 주디 갈란드 두 명인데 알아보죠.
네. 자, 먼저 2010년에 제82회 오스카상 감독상을 받은 캐슬린 비글로 감독의 영화가 있습니다. 2008년에 제작해서 2009년 미국에서 개봉된 전쟁 액션 영화 더 허트 로커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What's the best way to go about disarming one of these things?
So if everything looks okay when I get down there, I'm just gonna give these people something to think about.
네. 자, 미군이 참전한 이라크 전쟁에 파병돼 있는 그 미 육군 소속 폭발물 처리반 EOD의 활동을 담고 있는 영화입니다.
네.
전시 상황에서 자칫 잘못하면 쾅 터져서 순식간에 생명을 앗아가는 이 폭발물을 해체하는 폭발물 처리반의 작업이 정말 사실적으로 그려져서 영화를 보는 내내 관객들의 손에 땀을 쥐게 했는데요.
네.
이 허트로커는 2010년 오스카의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편집상, 음향상 6개 부문 휩쓸었고요.
네.
영국 아카데미상, 또 미국의 크리틱스 초이스상 등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무려 50여 개의 크고 작은 영화제에서 시상식에서 또 상을 받아서 화제가 됐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를 봤는데요.
네.
보호 장비를 입고 또 쓴 대원이 지뢰를 제거하는 장면이 자주 등장하는데
그렇죠.
네. 잘못 건드리면 정말 바로 꽝 터지는 폭발물을 해체하기 위해서 그 줄을 미세한 줄을 하나씩 끊어가는데 진짜 그 숨죽여봤던 기억이 나네요.
몰입도가 상당하죠.
그렇습니다.
이 영화를 총지휘한 사람이 바로 여성 최초로 오스카상 감독상을 받은 캐슬린 비글로 씨입니다.
네.
실화는 아니지만 정말 사실적인 그 장면을 위해서 각별한 제작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비글로 감독이 지난 2009년에 VOA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잠시 그 내용 들어보시죠.
There was a tremendous amount of tension already in the script and that had a lot to do with the fact that Mark Bull was on
자, 캐슬린 비글로 감독은 이 엄청난 긴장감이 바로 마크 볼 씨 대본에 이미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각본을 쓴 마크 볼 씨가 2004년 가을에 이라크의 폭발물 처리 대원을 관찰한 것을 담았고 폭발물 처리 현장에서 나는 그 갈등을 매우 보도하는 식으로 썼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관객들이 마치 이라크 바그다드 폭발물 제거 현장에 실제로 있으면서 또 벽으로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기를 바랐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네.
실감나는 영화 장면 한번 들어보실까요?
25 meters, roger that. Butcher shop, 2 o'clock, dude has a phone.
Why is Eldridge running? Come on, guys, talk to me.
Got the phone!
Hey, Bone!
I can't get a shot!
이게 폭발물 터지는 소리 같은데요.
네네.
소리만 들어도 어떤 장면인지 눈에 그려집니다. 예, 자, 허틀로커는 또 미국 남자 배우 제러미 러너 씨에게 유명세를 안긴 영화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맞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봐도 흥미로울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글로 감독이 오스카상을 받으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긴 했지만 알고 보면은 뭐 당시에도 감독으로서 꽤 유명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나이가 71입니다. 노장 감독입니다. 네. 캐슬린 비글로 감독은 할리우드에서는 정말 알아주는 영화 감독인데요.
네.
캘리포니아 샌카를로스 출신이고요. 1978년에 영화계에 입문했습니다. 단독으로 감독한 그 첫 작품이요. 1987년에 개봉한 그 Near Dark였습니다. 공포물입니다. 흡혈귀인 뱀파이어를 서부 영화 속에 담은 건데요. 뭐 뱀파이어 영화 장르의 변종이다. 잔혹하고 화려하다. 이상한데 아름답다. 시각적으로 놀랍고 무서운 이야기다. 뭐 이런 언론의 비판과 칭찬을 동시에 받았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1991년에 화제 영화 포인트 브레이크를 만드는데요. 이 패트릭 스웨이즈 유명하죠? 네. 키아누 리브스 같은 유명 배우들이 출연을 했습니다. 은행 강도이면서 파도를 타는 서퍼 그리고 형사가 서로 쫓고 쫓기는 액션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대해서 롤링스톤 잡지가 여성의 시선으로 본 역대 최고의 액션 영화다 이런 평을 내놨습니다.
그러게요. 여성 감독이 액션 영화만 줄줄이 만든 사례가 흔하지 않은데요.
그럼요. 예.
네, 비글로 감독이 감독한 액션 영화물 얼마나 될까요?
앞서 소개해드린 그 세 편 말고도요.
네.
1990년의 액션 영화입니다. 블루 스틸이 있고요. 95년의 스트레인지 데이즈 공상과학 스릴러 영화고요. 2002년에 만든 K9 위도우메이커는 미국의 핵잠수함이 배경인 영화로 그리고 2012년 작품인 Zero Dark Thirty 이 영화는 911 테러를 자행한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 라덴을 10년 동안 추적하는 이야기를 극화한 거고요. 2017년에는 디트로이트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네.
1967년 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시에서 벌어진 폭동을 다룬 영화입니다.
뭐 듣고 보니까 장르가 전쟁 아니면 액션, 스릴러, 폭력 뭐 이런 건데.
맞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네.
캐슬린 비글로 감독, 노르웨이계 도서관 사서였던 어머니, 그리고 페인트 공장의 관리자였던 아버지 밑에서 자란 외동딸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림 좋아했고요. 미술대학에 들어갔는데 대학을 졸업한 뒤에 뉴욕의 한 미술관 프로그램에 합격해서 예술가의 삶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한동안 가난한 화가로 살았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컬럼비아 대학원 영화 프로그램에 입학해서 이론과 비평을 공부했습니다. 석사학위를 받은 뒤에 교수로도 일했는데요. 그러다가 1978년에 단편 영화 셋업 제작에 참여를 했는데 이 영화 역시 폭력이 소재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 비글 감독의 영화 소재에서도 뭐 짐작하실 수 있겠지만 여성 감독으로서 어떤 성평등이나 뭐 여성 주제를 다룬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네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비글로 감독이 자신을 여성 감독, 이렇게 여성 감독으로 분류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성 감독에게 남성 감독 이렇게 성별을 붙이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비글로 감독이 미 언론 매체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여성에 대한 특별한 저항이 있다면 나는 이 두 가지 이유로 무시한다. 난 성별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고 영화 제작 중단을 거부합니다. 누가 무엇을 감독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영화에 반응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더 많은 여성 감독이 있어야 합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매체와는요. 자신의 적성이 무엇인지 생각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냈고 실제로 이 매체를 연구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성 역할이나 장르 전통을 깨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영화에 집중했다는 얘기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글로 감독이 또 제임스 캐머런 감독하고 부부였다는 점도 눈에 띄네요.
그렇죠.
네.
비글로 감독은 그 타이타닉, 아바타, 터미네이터, 뭐 영화계 거물인 캐나다 출신 제임스 커메란 감독과 부부였습니다.
네.
1989년부터 1991년까지 부부의 인연을 맺었고요. 영화 작업도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글로 감독이 2010년 감독상을 받았을 당시에요. 커메란 감독도 영화 아바타로 감독상 후보에 올랐었고요. 또 비글로 감독은 카메란 감독 외에도 쿠엔틴 타란티노를 아주 유명한 감독이죠. 그렇죠. 이 감독과도 뭐 쟁쟁한 감독과도 경쟁을 했는데 결국 승자가 됐습니다.
네, 자 영화계의 한 획을 그었네요. 여성 최초로 오스카상 감독상을 받았던 캐슬린 비글로 감독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주디 갈란드 간략하게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자 주디 갈란드 본명은 프랜시스 애플 검입니다. 1922년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나서요. 1969년 영국 런던에서 47살의 나이로 세상을 떴습니다. 사인은 약물과다 투여했습니다.
네.
주디 갈란드는 뮤지컬 배우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성 최초의 그래미 어워드 올해의 앨범상 수상자이고요. 골든글로브의 평생 공로상인 유명 감독 이름입니다. 세실 B. 드밀상의 수상자입니다.
네. 이 주디 갈란드라고 하면은 1939년 영화죠.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 지금 이렇게 듣고 계시는 음악이 바로 전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오즈의 마법사 이 갈란드 씨가 불렀던 오버 더 레인보우인데요.
네.
1935년부터 영화에 발을 디딘 갈란드 씨에게 이 영화는 정말 특별합니다.
네.
당시 17살이었습니다. 이 오즈의 마법사의 도로시 역을 맡았고요.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네.
들어보셨지만 이 목소리가 정말 곱고 청하지 않습니까?
네.
이 노래는 20세기 최고의 노래 중 하나로 꼽히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을 심어줬고요. 지금도 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약물에 의존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엔 약물 과다 복용으로 삶을 마감했네요.
네, 맞습니다. 주디 갈란드 씨는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5번 결혼을 했고요. 또 양성애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신경쇠약, 알코올 중독, 불면증까지 시달리다가 자살 기도를 하기도 했고요. 우여곡절 겪었고 그래서 불과 47살 나이에 파란만장했던 삶을 마치게 됩니다.
네. 뭐 개인적인 삶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지만 음악가로서 또 배우로서 공적은 크게 인정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데뷔 후에 거의 뭐 쉼 없이 작품 활동을 벌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936년부터 1947년까지 뭐 90개 이상의 음반 트랙을 녹음을 했고요.
네.
1955년에서 65년 사이에는 또 12개 음반을 만들었습니다.
와.
당시 최고의 편곡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뭐 대중가요의 새로운 해석으로 감성과 지성을 드러낸 사람인데요. 영화계의 공로를 세운 것을 인정받아 여성 최초로 세실 B. 드밀상까지 골든글로브 상을 받았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소성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 여행시는 영화계의 최초의 여성으로 기록된 두 명의 여성 캐슬린 비글로 감독과 여배우 주디 갈란드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주디 갈란드가 불러서 많은 사람에게 꿈과 희망을 생각하게 했던 노래 저 무지개 넘어 들으시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목소리) 회화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비오의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일상 대화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대화가 날씨와 음식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음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어 표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the show, John.
Thank you for having me.
What's your favorite food?
Steamed crabs, blue crabs from Maryland.
Oh, I love them too. I love spicy food, anything spicy. After eating spicy food, I'm wide awake and my tongue's on fire. I like this sensation. Eating spicy food is like a stress relief for me.
Let me guess. Today's topic is food.
Right. I saw you eating a banana this morning. Why don't we start with a banana?
Bananas are a popular fruit, but when we say go bananas, that's a person who is wild with excitement or maybe even worry.
So if you go bananas, that's not cool.
Correct. Speaking of cool, you might say a person is as cool as a cucumber, if he never seems to worry about anything or stays calm in a stressful situation. And here's another one. Do you know how to make a pickle?
Yes, it's very simple. You put a cucumber in a solution of vinegar and spices for a long time, and it becomes a pickle.
When you see a person who's calm in a difficult situation, we say he's as cool as a cucumber. But if you are in a pickle, you are probably in trouble.
As cool as a cucumber, 오이처럼 시원하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침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I'm in a pickle, 이것은 나는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이를 절인 게 피클이죠. 야채가 소금과 식초 안에 절여져 있는 상태. 내가 in a pickle, 절임통 안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는 말이 됩니다.
Now, there's many expressions that relate to beans.
Beans are a popular food in many countries.
Yes, beans are important in the diet of many cultures. They're rich in fiber, protein, and nutrients. Beans are a healthy food. But spilling the beans would not be good. The origin of spill the beans goes back to ancient Greece. It comes from one way the ancient Greeks voted. Back then, people voted by dropping a white or a black bean into a clay urn. If the container fell on its side or if it broke, the beans would spill out. And this would show everyone the results of the secret vote before the beans were counted.
Spill the beans. 콩을 쏟다. 예로부터 콩은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콩을 땅에 쏟는다는 것은 나쁜 상황이 일어난 것을 의미합니다. Spill the beans는 비밀을 말하다라는 뜻인데요.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비밀이 알려지게 된 상황을 의미합니다. 옛날 그리스에서 투표를 할 때 검정콩과 흰콩으로 찬성과 반대 의견을 표현했는데 콩을 담았던 그릇이 이 항아리가 쏟아지면서 비밀이 누설됐다는 것에 spill the beans, 콩을 쏟았다. 이 표현이 비밀이 누설됐다라는 뜻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So, if someone is very energetic, you might say he is full of beans. The phrase full of beans was attributed to the practice of feeding beans to horses as fodder. Supposedly, horses that were fed beans were more energetic and lively.
Full of beans, 원기왕성하다, 에너지가 넘치다, 이런 표현입니다. I'm full of beans today. Let's go over one more bean expression.
Well, if I say, I don't know beans about that, it means I don't know anything about it.
So if I say, I don't know beans about rockets, that means I don't know anything about rockets.
Yes, we use this expression when we have no knowledge on the subject. I can say, don't ask me about airplanes. I don't know beans about airplanes.
부정적인 표현으로 쥐뿔도 모른다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무난하게는 어떤 분야에 대해서 문외한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Go Bananas, Go Crazy, 미치다, As Cool as a Cucumber, 오이처럼 시원하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침착하다, I'm in a pickle, 나는 힘든 상황에 있다, Spill the beans, 비밀을 말하다, I'm full of beans, 에너지가 넘친다, Don't know beans about, 어떤 것에 대해 잘 모른다, 문외한이다, 음식이 사용된 여러 가지 표현들 살펴봤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5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7465,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